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들음에 있어, 받음에 있어, 깨달음에 있어 방해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주 좋은 책 한 권과 연극 하나 소개하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크리스천 작가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의 표지 사진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닉 코민스키라는 평범한 직장 남성인데요. 닉은 어느 날 다음과 같은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와의 만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밀라노 레스토랑 3월 24일 화요일 저녁 8시. 여러분이 초대장을 만약 받으셨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초대장을 받은 닉은 처음에는 누가 장난을 쳤겠지. 그리고 그냥 피식 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설마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초대받은 그날, 그 저녁 식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누게 되는 대화가 이 책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그레고리는요, 평범한 남성 닉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누게 되는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의문점들을 친절하게 풀어줍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또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궁금증들, 또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가 뭐가 다르고 또 뭐가 비슷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기존의 신자들이, 원래 예수를 믿고 있었던 그 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까지 짚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요, 불신자 전도용으로도 아주 좋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여러분 꼭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께 소개할 연극이 있는데요. 네, 저것은 방금 소개한 책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그것을 원작으로 한 연극 Dinner for You, 당신을 위한 만찬이라는 연극입니다. 이 연극은 이제 기독교를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초점을 더 맞추어서 기획이 됐어요. 그래서 원작인 책보다 조금 더 대중적이고 재미있는데요. 저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아주 멋진 레스토랑이 이제 무대에 꾸며져 있습니다. 무대 중앙에 있는 식탁을 마주하고 놓여진 두 개의 의자에 예수님과 한 남성이 앉아서 아주 천천히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사실 그 연극이 원작인 책보다 좀 더 대중적이고 재미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핵심 줄거리라는 것은 뭐 책이나 연극이나 똑같은데요. 굳이 똑같은 핵심 줄거리로 이루어진 연극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저 연극이 진행되는 순서, 연극이 진행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 연극은요, 에피타이저, 샐러드, 메인 요리, 디저트와 커피, 이런 식으로 코스 요리라고 그러죠. 코스 요리 순서에 맞춰서 모두 사막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막으로 진행이 되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연극을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식사를
하는 순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극을 보면서 아하, 1막, 2막, 3막, 4막 이렇게 연극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연출자의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도 이런 식으로 1막부터 4막까지 진행되는 연극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연극 1막에서는 전체 이야기의 발단이 소개되고요. 그 다음 2막에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 3막에서는 위기와 절정의 순간이 찾아오고요. 마지막 4막에서는 전체 이야기의 결말을 내리면서 연극이 끝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도 마찬가지로 발단이 되는 장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장면, 그리고 위기와 절정의 순간이 찾아오는 장면, 마지막으로 결말을 내리는 장면, 이렇게 총 4개의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적 있는 것처럼 4개, 발단의 장면, 전개의 장면, 위기, 절정의 장면, 그리고 결말의 장면, 이렇게 4가지 장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단의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40절로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발단의 장면이, 연극으로 치자면 이 발단의 장면이 펼쳐지는 무대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몰려든 많은 무리들 속에 아주 특별한 이유를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가진 특별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 밝혀지게 되는데, 이 남자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인 야이로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이 남자에 대해서 야이로라고 하는 그의 이름만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라는 그의 신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이 남자의 신분까지 밝힌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회당이란 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대신해서 각 이스라엘의 각 지역마다 세워진 유대인의 예배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회당의 책임자다. 회당에서 제일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아니, 이 당시 회당장은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생활 전반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에서 어떤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재판장이 되기도 했어요. 회당장. 그래서 이 당시 회당장은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로서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 정신적인 지주요, 실제적인 리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9장에서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마태복음 9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과 달리 마태복음 9장에서는요, 야이로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생략하고 그냥 한 관리라는 그 사람의 신분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르콘이라고 합니다. 아르콘이라는 말은요, 통치자, 지배자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아르콘이라는 말이 원래 작은 나라의 왕,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이라는 야이로의 신분에 대해서 밝힌 거 한마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지위, 체면, 자존심 등등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야이로의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야이로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지위, 체면, 내가 가진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면인 전개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43절로 4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해를 열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면인 전개의 장면인데요. 참고로 연극에서 전개의 장면은 첫 번째 발단의 장면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전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첫 번째 발단의 장면에서 나왔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게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후자의 경우에.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발단의 장면에서는 죽어가는 딸을 고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야이로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개 장면에서는 야이로에 관한 이야기는 싹 없어졌습니다. 대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의 처한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이 여인이 앓고 있던 혈루증이라는 질병, 뭐 학자들에 따라서 재생불량성 빈혈이다, 자궁내막염이다, 백혈병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 이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중요한 것 세 가지. 첫째, 이 여인이 앓고 있던 혈루증은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로서는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이었어요. 둘째, 어떻게 하든지 질병을 치료해 보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오히려 상태가 더 심각해졌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써버렸다. 첫 번째, 치유가 안 돼요. 두 번째, 더 심각해지고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여인이 앓고 있던 혈루증, 율법에 따라서 더럽고 부정하게 여겨졌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리킵니다. 즉 가족을 포함한 거예요.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릴 수도 없었고 그 누구와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이 여인의 삶, 인생 전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고칠 수 없어요. 점점 더 심각해지고 돈도 다 써버렸어요.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요. 삶 전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이처럼 육신적인 질병은 한 사람의 육신에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까지 흔들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삶 전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여인이 택한 것 이것이었어요. 다 같이 화면 통해 마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생각하밀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마가복음 5장의 기록으로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다음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어디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의 옷에만 손을 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자신의 질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2주 전에 살펴봤던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충분하다고 하는 가나인 여인의 외침을 연상시키는 너무나도 간절한 몸짓이 이 여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여인의 이렇게 간절한 몸짓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 어떻게 응답하셨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44절로 48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두 가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응답,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질문하셨어요.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응답은, 첫 번째 반응은 감히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찾아내시려고 하는, 그래서 혼내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사실을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고. 유대 사회 속에서 끊어져 버렸던 타인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응답은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궁극적인 진짜 응답인 두 번째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질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 전체가 회복되었다는 선포의 확인의 말씀이, 다시 말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여인의 육신을 괴롭히던 육신의 그 질병, 그 질병의 치유와 더불어 이 여인의 인생 전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망가져버린, 어그러져버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다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장면인 위기와 절정의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장면이 위기와 절정의 장면입니다. 위기와 절정의 장면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충격의 장면이다. 모든 이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가해지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를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충격이에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와 같은 딸의 사망 소식이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저기 있는 아직이라는 말 때문. 여러분, 아직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아직이라는 말은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버렸다. 시간이 늦어버렸다. 회당장의 아이로의 딸이 예수님께 고침받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이미 늦어버렸다.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셨다면 야이로의 딸이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렸다. 더 이상 야이로의 집안의 희망의 시간은 사라져버렸다. 없어졌다. 이 말이.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미 늦었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50절과 5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잔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거기는 모든 사람들은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늦었지만,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렸지만,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전히 희망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이에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미 늦었다, 시간이 지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육신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 앞길이 열려질 수 있는 시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이,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의 시간이 이미 사라져버렸다고,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늦지 않았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은요, 그저 단순한 위로의 차원이거나 혹은 뜬구름을 막연하게 잡는 그런 희망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늦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실현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이 결말의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54절로 5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야이로의 딸은 분명히 희망이 끝나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생명이 끝나버렸는데 거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자 아이의 영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자 끝나버린 줄 알았던 희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장면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예수님과 야이로입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예수님과 혈루증 앓던 여인이고요. 세 번째 장면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다시 예수님과 야이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장면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누구겠어요? 예수님과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 이렇게 두 사람만 중요한 인물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겉으로 드러난 네 번째 장면의 중요한 등장인물 예수님과 야이로의 딸이 맞아요. 하지만 네 번째 장면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네 번째 결말 장면을 저 장면을 예수님께서 붙드실 때 희망이 다시 시작되는 바로 그 결말 장면을 오늘날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을 배경으로 하여 펼쳐지는 여러분 각자의 인생 연극 속에 가상의 연극이 아닌 진짜 리얼 여러분의 인생 무대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주시며 다시 한번 희망을 시작해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무대 속에 찾아오실 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야이로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망가져버린 삶을 회복시켜주심,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다는 이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사라져버렸고 희망의 시간이 없어져버렸다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전히 희망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육신이 회복되는 역사,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